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6개월 전에 그 시리즈를 마쳤는데, 제가 이제 자주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가장 길게 했었던 게 여호수아 시리즈였어요. 지난 작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10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늘에서야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저희가 10개의 제목을 쭉 추려봤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번의 시리즈를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 예, 아마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그 요약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전반부가 한 1장부터 한 12장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고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사건부터가 후반부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부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전반부까지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누가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누가 인도하는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과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배웠을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그 인간 주인공이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인도하시길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인도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랬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를 세우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여호수아라는 그 인간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령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그 명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략 한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가라. 어디로 가라? 1장에 보면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이 나와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예, 이 땅으로 가라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십니다. 또 명령하셨던 게 뭐가 있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성패는 뭐에 달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건너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건너죠? 예,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세 시대 때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랑 싸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6장에 보면은 여리고랑 싸우죠. 그죠? 여리고를 아주 보기 좋게 함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랑 싸우죠? 아이성. 근데 처음에는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두 번째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반부의 두 번째 우리가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물어야 될게 무엇이냐면은, 누가 싸우시는가요? 누가 싸우는가? 자, 누가 인도하시는가?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고 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호수아 앞에. 그래서 그가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뭘 명하죠?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려줬던 거예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으로, 전투력으로 이겼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거는 걷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아이성 1차 전투가 나오는데요. 그 전투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아니 표현을 달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가 개입되거나 인간의 교만함과 어떤 술수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 저 정도면은 우리가 요 정도 병력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가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색출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기일전 해가지고 아이성 2차 전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을 네 손에 주었다. 너희들 손에 주었다. 그래서 매복이라는 방법을 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 엎드리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도록 하셔서 그 승리를 쟁취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납작 엎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이성 전부를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전투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셨고 또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소식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소문이 퍼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기브온 주민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제외하고는 아모리 사람들 모두가 연합을 합니다. 왕들이 연합을 하고 군대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면 도전을 합니다. 물리치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연합군을 보기 좋게 물리쳐 주셨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전투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사상자를 많이 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큰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두 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으므로. 그래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누가 싸우는 전쟁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6개월 전에 10주 동안 그렇게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13장 그 여호수아서 13장 이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예. 성경을 많이 읽는 목회자도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전반부와는 너무 다르게 지루합니다. 왜 그래요? 지명, 또 경계, 막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를 봐도 사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왜 지루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후반부? 남의 땅이라 그래요. 내 땅이면은 그렇게 안 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각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는요, 그게 뭐와 같은 거예요? 토지 대장서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고 굉장히 꼼꼼히 읽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아,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까지 보실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서 22장에서 24장까지 세 장은요, 그 여호수아의 에필로그, 맺음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제 늙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그런 명령, 그리고 설교, 권면을 남기는데요. 마치 그 모세가 모세 오경을 남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 보면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도 마지막 세 장이 여호수아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어떤 마지막 소임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소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긴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저는 여호수아서 에필로그라는 소제목을 가지고서 이 여호수아서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본문은 여호수아가 특별히 누구를 부르죠? 2절에 보면은,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누구를 불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부른 겁니다. 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가 3절, 4절에 함께 겪어왔던 지난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까 제가 전반부 요약해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설입니다. 야, 너희가 다 봤지 않느냐. 뭘 봤어요? 정복된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그 싸움, 너희가 한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그토록 그렇게까지 너희들을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걸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어디 그뿐이냐? 너희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신 것 그뿐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서 모든 지파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 13장에서 19장까지 또 21장까지 나와 있는 그 세심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땅들을 나눠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어떤 눈에 보이고 또 손에 만져지는 유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한 잠잘 것과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다 계획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껏 너희 지도자들이 겪어온 그 역사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현재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애쓰신 결과다라는 것을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 그리고 이만큼 누리게 된 것, 여러분, 여러분의 공입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도 애쓰셨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운 그 결과로서 너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도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여러분,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달랑 이민 가방 두 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700불을 들고 왔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돈을 만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게 넉넉한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실리콘밸리 경제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 달 반값이 막 500불 이랬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뭐 700불 들고 왔어요. 제 형편에서는 많이 들고 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홀몸으로 미국을 왔는데 그 당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를 이제 마치고 한국에서 한 3, 4년 정도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 경험을 쌓고서 왔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뭘 알겠어요, 제가. 뭐 인생을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이제 갓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교육 전도사 총각이 그렇게 미국을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가 신혼 초에 둘이서 나눴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 써놨거든요. 집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 종이를 꺼내놔서 봤는데요. 하나 빼고 다 이루어주셨더라고요. 물론 꽤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 금방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루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 실력으로 이룬 거였겠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미국에 그냥 얼렁뚱땅 와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어떨 때는 내가 여기를 온 게 잘한 일인가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운데 있는 필요와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면서 내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밖에는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고백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때론 실패도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때로는 후회도 되고 또 의심도 됐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게 있어요. 10편 119편에 보면은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닥 뭐 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닥 하신 게 없는 것 같다고,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냐고.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리고 있는 그 기록된 역사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실패했었어요. 그리고 실수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 늙은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현재를 그 지도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곳곳에서 묻어나고 확인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신 그 싸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유익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셨음을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절대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모든 소식과 모든 일들을 먼저 접하는 자들입니다. 그 백성들보다 모든 것을 먼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야,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계획하셨고 우리들에게 실행하셨구나. 지도자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떠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아,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정작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좀 암담한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과거에 그런 큰 은혜를, 큰 하나님의 그 이루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요, 암담할 때가 있어요. 아, 그 미래를 어떡하지? 당장 다음 달은 어떡하지? 올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이 암담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미래도 곧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현재와 과거가 또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 과거와 현재도 예전에는 어땠어요? 두려워했던, 암담했던 미래였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과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됐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우리의 모든 내일, 우리의 미래, 아,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겠구나. 나를 위해서 그 미래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계획이 다 있으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암담해하는, 두려워하는 그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실제적인 유익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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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위하여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분이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처절하게 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요, 이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주님이 나를 이만큼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주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결단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늙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신 분이시다라고 그 사실을 말하고 나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그 대장이 돼서 그 이스라엘 무리들의 인간으로서의 대장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을 이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1장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그 얘기를 고스란히 그 지도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 목회를 하고서 지금 한 1년 한 5개월 정도 되니까 저도 모르게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그대로 있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질책을 하셨어요. 뭐예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걸 잃어버렸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참 부끄러워서 그래 나도 그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본기를 늘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예요.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매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 기도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셔는 안 돼요. 그 자리를 꼭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혹은 학자들 중에서도요, 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여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멸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들, 자기 자신들을 신 삼아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처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쫓아내시고 망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명령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반면교사 삼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 혼을 나죠. 그리고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에게 쫓겨나고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10계명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시작하셨을 텐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예,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형상으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이 뭐에 대한 거예요?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놓으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니네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증오의 발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신뢰하시게 주는 명령이에요. 겁을 주려고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혼낼 때 미워서 혼내십니까? 아니요, 사랑해서 혼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 게 오히려 나쁜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매를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 8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1월 처음 한 세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intimacy with God,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뭘 말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내가 그거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6절의 명령과 7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다 8절에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상 숭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애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그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출애굽 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다. 나의 언약을, 내가 그들과 너희 조상과 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속량해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가까이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아주 직접적인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여기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런 명령들을 주셨던 이유가 뭘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인가. 11절에 아주 간단한 말로, 분명한 말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 땅으로 가게 하셨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를 돌게 하셨고, 아이 성으로 올라가 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인생의 과정,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의심이 들고 실패를 겪는 그 모든 순간마저도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펼쳐놓으시고 그 모든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러한 인생 가운데 놓아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참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나 형제 간에나 우리 교우들끼리 어떤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너무 어려워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막 큰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따스한 눈빛으로 쳐다봐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저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읽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삶 속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비록 실패할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 내 미래를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자 애쓰면서 살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주신 축복이라고 주신 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때때로는 망가지고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16절 그 중간에 13절,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세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거다. 멸절될 거다. 멸절될 거다.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저주하고 우리들을 끊어내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들, 그 복과 은혜들이 때때로 망가지고 너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면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래도 믿음 가운데 붙잡고자 하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